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은혜 받고 사는 존재구나, 찬양대 감사하고요. 오늘은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호모 사피엔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좀 인간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옷을 다 벗겨놓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적인 인간론, 성경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의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또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주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 서신 가운데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한 개인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의 후임자이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은 디모데야, 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를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바울에 바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바울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가르쳤던 두 그룹이, 첫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까지 3대를 이어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신앙 교육이란, 우리가 교회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톤을 넘겨주듯이 또 유서를 넘겨두듯이 그렇게 뒤로 물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지금도 화려한 교회당들, 또 웅장한 교회당들이 있는데, 지금은 유럽 교회는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요즘 유럽의 교회당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 이슬람 교인들이, 회교도들, 이슬람 교인들이 그 예배당을 자기들의 모스크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안용준 변호사, 제가 지난 요 근래 몇 번 만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갈베스턴 쪽에 어떤 이 케이스랄 케이스가 좀 오신 김에 만나서 저하고 맥도날드에서 그 시니어 커피 한잔 마시고 난 후에, 제가 베이브로 건너편에 맥도날드 있으니까 교회가 가까우니까 한번 교회 옵시다 해서 우리 교회당에 왔습니다. 오늘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목사님 이런 좋은 교회가 있으네요. 교회당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우리 그 이민 세대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어올지 본인도 참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있었고,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디모데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멘토였고 또 영적인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때까지 바울이 잘 가르쳤던 아름다운 신앙 교육을 받았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삼위일체가 있듯이 우리 동양과 특히 한국에서도 군사부일체,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일체다. 그만큼 이 스승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얘기죠. 제가 금년으로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제가 그때 한 20대 후반에 신학을 했으니까 저도 60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 가르쳤던 그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이미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가셨고, 그리고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은사 가운데에 LA 쪽에 두 분의 우리 교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졸업한 지도 30년이 되어서 12월 9일에 로뎀 교회에서 사은회 겸 그리고 학술 대회를 하게 돼서 제가 LA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두 분 교수님 가운데 박종필 교수님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또 한 분은 이보민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물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앞으로 물리학자가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서 MD부를 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해서,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주로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서, 기독교 인간학, 기독교 사회학, 기독교 윤리학 같은 이런 것을 배웠는데, 제가 한 학기 배웠던 것이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이세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누군가 나름대로 고민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았던 스승들이 인간은 이런 존재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몰라 우리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누구인가, 성경은 인간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조 질서.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런 순서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사명과 목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이, 앞으로 다시 가보시죠. 자, 사람이 하나님 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피조물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 인간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조금의 수식도 없이, 조금의 시장도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벌거벗겨서 너 이런 존재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그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인간은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다, 또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지만은, 성경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저 수박 그달기식으로만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지닌 사람인데 오히려 그죠? 다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인간의 마음에 있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인데 우리 우상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잘못된 종교도 있지만은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이고 행위사학적인 그런 답을 몰라도 됩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바울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벗겨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한 번씩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좌절한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인가는 이 문제에 한번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을 하고 난 다음에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화로 도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빛 앞에 서보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에서 포스의 평범한 어부로서 일평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첫 번째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도 한때는 유대교의 종교의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낙담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야 하고 그때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진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때 과거 이야기입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 대형백과사전은 그때 한때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갑옷처럼 재산처럼 그렇게 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책을 파는 사람에게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책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걸 사시더라고요. 사가지고 우리 책장에 딱 꼽아놓으시는데 며칠이 되죠. 월부로 갚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잘 사는 집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선생님 집에 가면은 대형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형 백과사전이 망했죠.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대형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편하고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주는 뭐가 있습니까?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만 있으면은 예전에 대형 백과사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
미움. 예. 무관심. 실제로 나도 보통 미움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실제로 상식적으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데 어제 사랑의 반대말 하니까 미움이 아니냐고 또 글이 쭉 나오는데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사람이 혹 누구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말은요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아우슈비츠의 생존 작가였던 엘리 위젤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한 600만이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6,500만. 미국에만 570만, 거의 팔레스타인만큼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쳐도 2,300만밖에 2,300만 안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 세계를 주름 잡고 있죠. 뭐 노벨상 하면은 거의 한 20-30%가 유대인들이 다 받았죠. 뭐 정치, 경제, 또 문화, 또 뭐 영화 이런 거 다 주름 잡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이 인간의 죄를 말하면서 로마서 2장 유대인 너도 별로 다른 사람과 이 차이가 없다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고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간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불구하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유대인들에게도 먼저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사업이 안 되고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만사형통이 아니고 만사불통이면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도 뭐 가정도 잘 되고 자식도 잘 크고 또 뭐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만사 오케이로 산다고 하면은 이게 더 큰 진노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병이 무슨 이유가 뭡니까? 초기에는 그냥 모르다가 거의 말기쯤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몸에 어떤 이게 아픈 것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늦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는 방법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도 뭡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26절을 가봅시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도 보면 내버려 두셨다고 하죠. 그 다음 28절 같이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잘 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밴드나시다. 너 멋대로라는 말이죠. 제가 이제 HB에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장을 조금 봤는데 여러분 유기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올게닉 떠오르죠. 올게닉은 유기로 해낸 것은 조금 같은 과일이나 채소도 비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서 내버려 두셨다 하거든 다른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 두셨다 마음대로 하게 놓아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진노 가운데 큰 것은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고생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지만 끝에는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무관심하시고 그렇게 너 멋대로 하라 두신다면 그것은 가장 큰 진노요, 그리고 무서운 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히브리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뭡니까? 왜 그런지 한번 기억해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오면 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조 포맨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조 포맨. 조시 포맨하고 관계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조 포맨. 그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우리 남자 학교에서 쓰이는 용어 언어였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조 포맨을 쓰니까 그게 뜻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 내가 있었던 그 학교에서만 썼구나. 이 조 포맨 뭐냐면 조물주도 포기한 사람. 조 포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뭐 청소년 시기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학생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 그러지 마라, 학교가 그러면 안 된다, 또 부모님이 선배가 형이 말해도 절대로 안 하면 우리가 말 아 자 이제 조포맨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물주도 포기했다. 여러분 그러죠. 그 말은 누가 잘못하면 그죠? 선생님이 달래고 부모님이 어르고 또 빌듯이 해도 자식이 마음대로 하면은 나중에 부모님이나 학교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나는 자유다. 그게 아니죠. 그런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우면 아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결국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까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불신자도 설치죠. 그렇게 핑계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또 하나는요 로마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노가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 버려두신 사람은 멋대로 살아야 돼.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의 다양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신다고 하면 아 때로 그것이 아프지만 지금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축복과 심판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앞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나를 너무 모질게 대하신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인간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버림받은 인간들 세 그룹으로 바울이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에서는 세 그룹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더라도 동행하시고 찾아가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사람, 또 평범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도 따라가시고 죽여가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는데 하나님 거기까지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해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도 다시스까지 도망갈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배속까지 따라가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열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바로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다 무시하고 결국은 열 번째 재앙까지 그가 무시했을 때는 그 가정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 주님께서 최후의 마찬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 안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앙을 때가 되면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곤면해도 하나님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세 그룹인데 첫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종교인데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 여러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그 이단들이나 종교들은 영혼을 파멸시키고 인격을 부수고 가정과 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마치 한 영혼을 멸망시키는 영혼의 독약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섬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는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긴다.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우상을 따라서 가게 되는 신앙적인 파괴가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리신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인륜적인 타락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나오죠. 성적인 타락의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만 나오는 것이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은 일륜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그런 문화적인 혜택 가운데 살고 있지만 21세기에는 도덕적인 문맹, 그죠? 우리 사회 인륜의 문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탕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사람, 그죠?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도덕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자신을 방황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도 점점 무관심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그죠?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눈 하나만 가지고 있는 원숭이 동네에, 그 동네는 전부 다 원숭이가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눈 한 개 있는 원숭이가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 이상하게 생긴, 너가 병신이다 하죠. 이 세상은 똑같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보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인간성의 상실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21가지의 죄악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악 가운데 21가지만 그렇게 묘사를 했지만, 밝혔지만 수많은 죄악들이, 그죠? 이 죄악들이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21개의 죄악의 목록을 썼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오는 나십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우리가 살았던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도전들을 이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이 땅에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깨워서 내 가정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그러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더 힘든다고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